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또 소망을 가득 부어주시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통상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유대 역사를 살펴보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훼파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질 때 유다의 이 총독으로 있던 사람 이름이 수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전은요, 이 두 번째 성전이었던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성전입니다. 대대적인 공사를 통하여서 기존의 이 수룹바벨 성전보다 한 두 배 크기로 더 크게 증축했어요. 이 성전 건축을 명한 사람이 바로 신약에 나타나는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타나는 성전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지요. 이 신약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이 헤롯은요, 본래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으로 왕이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꺼리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증축의 역사를 명한 것입니다.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은요, 웅장하면서도 수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의 역사가 중에 가장 유명한 역사가 이름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 성전을 묘사할 때 100세계 미석으로 지은 성전이었으며 각각의 돌은 엇갈려서 있어서 멀리서 저 성전을 보면 마치 파도 물결이 있는 것처럼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한 역사가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고서 저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구나 하고 그렇게 평가한 글이 역사에 남았어요. 이 극찬을 했던 거죠. 오늘 이 헤롯 성전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가면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유, 예수님, 저 성전의 큰 돌 좀 보십시오. 참 이 성전 너무 아름답게 잘 짓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러자 이 제자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혀 예측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한 이 대답을 하셨던 거죠.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2절을 보시면 사실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뒤에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될 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아주 철저하게 일어날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지금 AD 한 33년쯤에서 35년쯤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이후에 한 35년 뒤에 AD 70년쯤에 로마의 이 타이러스라는 장군이요, 군사들을 끌고 와서요, 예루살렘을 아주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성은 화염에 휩싸이게 되고 성전은 폐허로 변해버리게 돼요. 제사장들은 학살을 당하게 되고 건물이 세워져 있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그때 철저히 파괴되어 버리고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전쟁으로 인한 살육과 잔혹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진정한 거룩과 경건을 벗어버리고 외식과 또 내면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유대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제자는요, 단순히 예수님 앞에 아, 선생님 성전 건물이 참 아름답죠?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35년 정도 뒤에 일어날 이 미래의 그 두려운 성전 파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셨던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이 사건을 듣고요, 이 예언을 듣고서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자 중 그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선뜻 물어보기가 어려웠던 거죠. 결국 잠시 후에 성전을 다 빠져나가시고 예수님께서 갈람산에 올라가셔서 성전이 보이는 맞은편에서 앉아 계실 때에 제자 중에 네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조용히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이런 징조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읽어가야 할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유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2절에 하신 이 말씀은요, 이중 예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지금 이 예언은 1차적으로 AD 70년에 발생할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와 동시에 예수님은요, 말세에 일어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비슷하게 일어날 궁극적인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요, 이러한 이중 예언으로 기록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좀 볼까요? 성경책을 펼치셔서요, 구약성경 이사야 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73페이지입니다. 오늘 이중 예언의 모습을 좀 봐야 본문이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사야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큰 곤경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적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요, 연합 전선을 펼쳐서 막강한 군사력을 형성하여 이스라엘을 치려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서 떨렸는지요. 2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수풀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 모습 아시죠? 막 털이, 그 풀이 막 흔들리는 모습.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요, 풀이 바람에 떨듯이 막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를요, 아하스 왕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야, 아하스 왕아. 4절부터 지금 하는 걸 제가 좀 풀이해 볼게요. 아하스 왕아, 너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의 대적들의 그 침략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 뜻대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왕에게 전해줬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왕과 백성들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은요, 표적을 하나 구하십시오. 11절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건데 믿지 못하니까 징조를 하나 구하십시오. 사인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높은 데서 구하든지 낮은 데서 구하든지 하나 구하십시오. 그러자 12절에 아하스가 말하죠. 아닙니다. 나는 그 표적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여. 그리고 13절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게 하시려느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칭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14절 너무 익숙한 구절 아닙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지금 이 본문으로 보면요, 이사야 7장은요, 1차적으로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 이중 예언이죠. 2차적인 예언은 뭡니까? 앞으로 700년 뒤에 태어나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요, 이러한 이중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오시겠어요?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본문 신약성경 77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이중 예언인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제 35년 뒤에 일어날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주님께서 예언하셨고요. 2차적으로는 그 누구도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미래에 발생하게 될 궁극적인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5절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 말씀들이 이미 2000년 전에 AD 70년에 발생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징조라고 읽지 마시고요, 장차 앞으로 도래할 종말의 때에, 말세의 때에 일어날 징조라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사람들이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될 그 징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5절을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주의할 내용을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하셨어요. 종말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요,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기록된 그 메시아가 내가 바로 그 예수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요,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약 한 50명 정도 있어요. 사이비 교주들이죠. 그리고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20명 정도 있다 그래요. 통계로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통일교는 지금도 교주 문선명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근데 문선명 씨가 죽었죠. 통일교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믿는 거죠. 전도관, 그 이단의 박태선 씨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요. 안상홍은요, 하나님의 교회죠. 이단이죠. 여기는 하나님이 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는데 안상홍 씨가 하나님 어머니다. 그래서 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요즘 한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드는 신천지 이만희 씨도 자기는 보혜사 성령이고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국에요, 너무 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유머도 나오잖아요. 이 정신병원에 한 사람이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니까 그 위층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정신병자가 나는 너 같은 자를 보낸 적이 없노라. 이 한국 막 유머로도 나올 정도로 너무 이 한국의 재림 예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의 사이비 이 종교에 참석한 이 인구가요, 200만 명이 넘어가요. 재림 예수라고 자칭 말하는 사람 50명 중에 40명이요, 성도 수가 1,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참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요, 군소 사이비까지 합치면 한국의 재림 예수라고 칭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세의 징조인 거죠.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6절에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또 미혹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짓 재림 예수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 사단의 거짓에 속고 있는 거죠. 말세에 일어날 또 다른 현상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자, 7절에 이 난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요, 헬라어를 보면 전쟁, 전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은 전 세계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과 동일합니다. 8절을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또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요즘에 이 지질학자들이 21세기 들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곳곳에서 지진 발생 횟수가 증가했고 그 규모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 예만 들어봐도 알 수 있죠. 얼마나 지진이 요즘 많이 우리가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까? 성경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 말세의 이 징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징조들을 보며 스스로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핍박과 또 그들이 받을 환란에 대해서도 주님 경고해 주셨어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실제로 지금도 북한,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이 무슬림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질당하고 법정에 참석해서 총살당하고 교수형당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복음 전도자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복음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죠. 이전에 성경 번역이라는 것이요, 한 세기 전만 해도요, 한 사람이 평생 걸쳐서 이 연구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후임자가 와가지고 다시 이어서 받아 했거든요. 그 속도가 너무 느렸어요. 근데 이제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니까 이 성경 번역하는 속도가요, 지난 20세기, 19세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빨라지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90% 이상의 언어가 이미 다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전 세계 오지에 들어가서 지금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죠. 자, 12절에 보니까요, 또 하나의 말세에 일어날 징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말세에는 가족 간의 배신도 일어나는데요, 특별히 이것은 인륜을 저버린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가중되어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믿는 가족들을 고발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도 발생하지. 지금도 이거 중동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인 거죠. 오늘 이 13장에 나오는 이런 구절들을 보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때,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이러한 증상들을, 이런 징조들을 보고서만 갈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가지의 이 믿음의 도전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도 전 세계에는요,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 것을 넘어서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없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고 기독교인들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칼과 총을 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요, 지금도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터키 같은 나라는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섬기고 있는 교회에다가 지금도 창문을 깨부수고 폭탄을 던지는 테러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 전도한다는 그 일 때문에 미움받고 목숨의 위험까지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손해 볼 때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멀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친했던 내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것, 완주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직접 우리에게 쓰여주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 결과는 꼭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해 갈수록요,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세가 다가올수록 예수 믿는다는 것에 많은 핍박과 환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핍박과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저 악한 마귀 사단 원수가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 정말 먹잇감을 찾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서 하나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세상의 핍박이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의지가 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백 번 뒤바뀌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마음 부어주셔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